여러분, 우리 3.1교회 유튜브에 설교 수어 통역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유튜브 보면 이제 손가락 모양으로 썸네일 올라오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수어 통역 영상이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회수를 보니까 농인분들이 꾸준히 그 수어 통역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청각장애인 부서를 맡은 경험이 있어서 수어를 조금 할 수 있는데, 제가 사랑부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한 번씩 수어를 배우는, 수어 한마디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러한 유익도 있지만, 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랑부 안에도 이제 영상으로만 보던 청각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수어에 대한 익숙함을 갖고 또 이해를 쌓아감으로 그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 자리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또 이 대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한 걸음씩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간단한 수어 한마디를 배우고 함께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펴시고, 이렇게 손을 양 날을 이렇게 펴시고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검지만 남겨놓습니다. 검지만. 검지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손가락이 가운데로 모아지게 하십니다. 가운데로. 그럼 이게 만나다라는 수어입니다. 만나다. 만나다. 그리고 손을 펴신 다음에 이렇게 오므리십니다. 네. 그리고 이걸 가슴에 대고 이렇게 위아래로 교차해서 흔들면 반갑다라는 수어입니다. 이어서 하면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좌우 보시면서 수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믿고 또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호소할 곳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호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호소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간곡하게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호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짜크라는 단어도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크게 부르짖어 외치다, 알리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그러한 상반된 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을 대표 관리하였던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호소를 하는가 보니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소를 하게끔 만들었던 상황이 무엇인가 보니까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당량을 다 채우고 채우지 못하면 매를 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자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기록원들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가혹한 명령을 주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좀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말을 건네러 갔던 것이죠. 그때 바로가 강경하게 또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리고 주제 파악도 못해서 지금 나한테 와서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에게 줄 지푸라기는 여전히 없고 너희는 빨리 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라. 그렇게 더 강경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기록원들이 이 말을 듣고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아, 모세와 아론이 먼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한 거구나. 뭐 나가서 좀 제사를 드리기 오겠다, 뭐 그런 얘기를 바로 앞에 했던 거구나. 이제 화가 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이제 바로와 얘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미 속에서 그들을 다 판단하였습니다.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더 가혹한 상황에 공경 속에 놓이게 됐다. 이게 다 너희의 책임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주에 가까운 어조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대표격인 장로들을 또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들, 그 말씀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재차 증거하였습니다. 이적까지 보이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것이 놀랍게도 지금 불평하고 분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의 고난과 또 어려움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 존재들인지를 망각한 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한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장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의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이 바로 왕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학비랑 생활비를 좀 보태고 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알바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서빙 알바부터 해서 이제 곱창 뭐 손질하고 곱창 불판 닦고 닭튀기고 뭐 독서실, 교습소 여러 가지 알바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중에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남는 아르바이트 하나가 택배 상하차 알바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좀 편한 시간대를 골라서 제가 학기 중에 뭐 파트 사역을 하고 또 교내 근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편한 시간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택배 상하차여서 이제 그 야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이제 늦은 저녁에 사당역에 이제 물류 허브로 가는 그 셔틀 버스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셔틀이 딱 와서 몸을 실었는데 실는 순간 아, 좀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딱 타자마자 이제 어두운 그 무거운 밤 공기가 또 있지만 그 인생의 무거운 무게들을 다 안고 차에 몸을 실은 이 그분들의 그 분위기, 그 공기의 중압감이 저를 막 압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제 물류 허브로 향했습니다. 딱 내렸는데 이제 한 3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작업 반장님이 라인을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이제 라인을 배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저를 딱 이렇게 같이 정해준 분을 보니까 딱 봐도 저희 아버지뻘 돼 보이시는 분과 함께 이제 짝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일에서 상자가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막 쉴 새 없이 막 무거운 상자들이 계속해서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랑 파트너가 되시는 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체력도 많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더 많이 일을 하면서 막 열심히 창살 쌓고 있는데 밀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반장이 와서 막 호통을 칩니다. 훨씬 연장자이신데 막 호통을 치면서 밀리지 않게 빨리빨리 하라고. 그럼 저는 눈치를 더 보면서 막 이제 하필 또 여름이었어 가지고 땀을 정말 막 비오듯이 쏟아가면서 막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드는 생각은 다른 건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일을 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그렇게 없었는데 도망가야겠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 도망가야겠구나. 이제 그 생각밖에는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도망가나. 이거 도망가면 근데 앞선 시간들을 뭐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자정쯤 됐을 때 주변을 쓱 둘러보는데 저랑 처음에 같이 내려서 이제 배정을 받던 제 또래 정도로 보였는데 작업반장님하고 되게 친하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인사를 하던 그 친구가 이제 작업반장님 저쪽으로 멀리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쓱 보니까 레일이 너무 편한 레일인 겁니다. 상자가 뭐 정말 뜨문뜨문 내려오고 이제 지역마다 보내는 레일이니까 그리고 되게 편한 레일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중한 고역 그 앞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일을 잘 하면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너무 부당하다 그러면서 아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친구가 되게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와 여기서도 이 작업반장님하고만 관계가 있고 또 친해지면 여기서도 편하게 갈 수 있구나. 그 저분께만 호소를 하면 일을 편하게 갈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줄을 잡아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사실은 늘 궁리를 하는 그러한 간사한 마음이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고역과 고난을 직면할 때에는 더 필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찾으려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물론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또 윗사람에게 잘 처신을 하고 처세를 하고 또 필요하면 부탁을 하고 호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신앙의 심각한 문제는 지금 당면한 이들의 어려움,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이미 약속하고 다시 재차 확인시켜주고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나 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제 온제간데 없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이다. 이러한 생각과 계산이 지금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동력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저주 섞인 말들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태가 이들에게 심각한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앞서서 가장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세상의 감독자들도 아니고 바로 왕이 상징하는 세상의 강력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어려운 고난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위축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호소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명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 진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미친 채를 하고 다시 도망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를 쟁취했던 인물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찮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싸울 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도 그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 가드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금방 알아채게 되자 바울은 자신이 미친 척,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다른 사람인 척 그렇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문을 긁어대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인 연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그 대단한 장수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블레셋 가드 진영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쓸쓸하게 아마도 침에 그렇게 붙어있던 수염에 붙어있던 침들을 닦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광야로 향할 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34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상한 심령과 영혼의 탄식을 들으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미친 모습으로 도망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가슴 깊이 깨달은 사실을 외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건질 수 있는 자는 내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강력한 왕도 아니고 사울을 그나마 대적할 수 있는 그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과 블레셋 왕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가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 날에 너희를 건지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그럴 때에 잠시 정신을 놓지 않으면 견뎌내고 통과할 수 없는 그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윗을 통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절절하게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모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여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바로에게 전한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공경에 처하게 만든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질타와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평가하시길 원한다 그러한 저주 섞인 말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구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다른 곳을,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자신의 억울한 부당한 상황, 이 처지와 심정을 다른 곳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저리 찾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그런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든 상황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연민과 애정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보게 될 거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분명히 보이고 약속한 말들을 이루는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거다. 내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강한 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모세의 손도 아니고 지시하는 감독자들의 손도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의 손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지금 바로는 가뜩이나 한계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그 숨통을 끊을 심산으로 엄청난 고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퍼즐이 맞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에 그것을 다시 확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응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명하게 바라보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에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그 답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힘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강한 손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살펴봤던 시편 34편의 다윗이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며 올려드렸던 다윗의 심정, 마음이었던 것이고, 모세도 주께 호소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깨닫게 되었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고 붙잡고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과 같이 잠시 정신을 놓고 그 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궁지에 몰린 그러한 삶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신실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는 가운데 구원을 확신케 하신 주님을 향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